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아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므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로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아멘.
먼저 성탄의 은총과 평강이 교우님들의 가정과 일터에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작년 이맘때 따뜻한 기사를 읽었습니다. 작년 12월 23일 금요일 한국 관광객 9명이 승합차를 타고 워싱턴을 출발해 나이아가라 폭포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 승합차는 나이아가라 폭포를 약 40km 앞두고 뉴욕주 버팔로 외곽 지역 윌리엄즈 빌에서 눈 쌓인 도로에 도랑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버팔로에는 눈이 110cm나 왔습니다. 그때 치과의사인 40세의 알렉산드 캄파냐 씨 부부는 윌리엄즈빌에 있는 시골집에서 눈보라가 그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탄이 낀 주말을 조용히 보내기로 하고 냉장고에 먹을 것을 가득 채워 놓았습니다. 여전히 눈보라가 휘몰아치고 있었고 도로 통행이 거의 불가능했던 오후 2시경 누군가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 밖에 두 사람이 말하기를 자신들 일행 9명이 나야가라 폭포를 구경하기 위해 가고 있는데 승합차가 도랑에 빠졌다며 삽을 좀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캄파냐 씨 부부는 삽을 빌려주는 대신에 그 일행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버팔로의 토박이인 캄파냐 씨는 그 지역 날씨에 대해 잘 알고 있었고 그런 날씨에 여행을 계속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부는 졸지에 여관 주인이 되었고 예상치 못한 휴일 주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일행 중에는 신혼부부와 인디애나 대학에 다니는 딸과 그의 부모, 여행 온 대학생들 등이 있었습니다. 그 일행을 더욱 깜짝 놀라게 했던 것은 한식을 굉장히 좋아하는 캄파냐 씨 부부가 간장, 고추장, 고춧가루, 참기름 등 여러 한식 양념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김치와 밥솥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뛰어난 음식 솜씨를 가진 유학생의 어머니가 요리하여 제육볶음과 닭볶음탕 등의 한식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함께 미식 축구도 시청하며 즐거운 주말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환대를 받은 사람들은 그 상황이 운명처럼 여겨졌고 지금까지 만난 사람 중에 그 부부가 가장 친절한 사람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캄파냐 씨 부부는 지난 5월에 한국관광공사의 초청으로 한국을 찾아 열흘간 여행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도움을 줬던 관광객 중 6명과 재회했습니다. 그때 캄파냐 씨 부부의 집을 찾았던 사람들이 참으로 신비하게 생각했던 것은 어떻게 버팔로에 있는 수많은 집 중에서 간장, 고추장, 고춧가루, 참기름 등 여러 한식 양념과 한국 음식을 만들 농산물을 충분히 갖춘 캄파냐 씨 부부의 집에 가게 되었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캄파냐 씨 부부도 동일하게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버팔로에 있는 우리 집 앞 거리까지 오게 되었을까? 마침 한국 요리를 좋아하는 데다 한식 조미료까지 있는 우리 집에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평생의 친구라고 부르며 만나야 할 운명같이 느껴졌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 한국 관광객 9명은 나이아가라 폭포라는 대자연의 장관을 볼 것으로 기대하고 워싱턴을 출발했지만 눈보라를 만나 졸지에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따뜻하게 맞아준 미국인 부부로 말미암아 그들은 지금까지 받아본 그 어떤 것보다 따뜻한 환대를 받았을 것이고 그들이 지금까지 먹어본 그 어떤 것보다도 의미 있는 식사를 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따뜻한 환대와 의미 있는 식사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과의 전쟁이 길보아 산에서 벌어졌을 때 사울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비롯하여 세 아들이 모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유다 지파의 왕으로 세움을 받았다가 그 후에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17, 18년 정도 흘렀습니다. 언약궤도 예루살렘으로 옮겼고 왕위도 견고해졌으며 나라도 태평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윗 왕은 신하들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다윗이 이렇게 물었던 것은 요나단과의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20여 년 전 요나단은 사울왕의 장남으로 왕위를 이을 세자였고 다윗은 차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사울왕에게 충성스러운 신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위이기도 했지만 사울은 다윗을 호시탐탐 왕위를 노리고 역모를 꾀하는 사람으로만 여겼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요나단은 다윗을 정적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다윗의 보호자가 되어 주었고 친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다윗은 아무리 생각해도 요나단이 자신을 잘 대해주는 것이 정말 특별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전사했을 때 다윗은 나의 형 요나단, 형 생각에 나의 마음이 아프오. 형이 나를 그렇게도 아껴주더니 나를 끔찍이 아껴주던 형의 사랑은 여인의 사랑보다도 더 진한 것이었소 라고 슬픈 노래를 불렀습니다. 세월이 흘러 다윗은 요나단에게 받은 사랑을 되갚아야 할 때가 되었다고 하여 사울의 집안에 살아남아 있는 자손이 있느냐라고 신하들에게 물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요나단의 집안이 아니라 다윗의 사울의 집안이라고 물었습니다. 요나단의 집안과 사울의 집안은 동의어가 아닙니다. 요나단에게 다윗은 보호의 대상이었고 친구였지만 사울왕에게는 정적이자 사라져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범위도 요나단의 집안보다 사울의 집안이 훨씬 더 넓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크다고 느끼면 느낄수록 베풀고 싶은 은혜도 커지게 됩니다. 또한 다윗은 자신의 시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을 찾지 않았습니다. 남은 사람이 있는가라고만 물었습니다. 그것은 살아있기만 하면 누구든지 수혜자가 된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수소문하여 사울의 집안에서 종노릇을 하던 시바라는 사람을 불러 사울의 집안에 살아남은 사람이 있는지를 물었더니 그의 답변이 이러하였습니다. 3절 하반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이 하나 있는데 다리 저는 잔이다 하니라. 시바는 다윗 왕에게 요나단의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라고 말하면서 그의 이름은 므비보셋인데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사는 곳이나 나이, 하는 일 등을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기자들이 성경을 기록할 때 자기가 쓰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시바가 다윗에게 요나단의 아들을 말할 때 저 스스로 걷지 못하는 지체 장애인입니다 라는 말로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도 건강하고 아름다운 몸은 큰 매력입니다. 그래서 조각 같은 몸, S라인, 식스팩 등의 말을 자주 하곤 합니다. 심지어 튼튼하고 건강해 보이는 다리를 말벅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고대에도 사람의 신체적인 힘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될 사람은 신체적으로도 건강한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특히 발은 남자다움, 즉 힘을 측정하는데 사용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전쟁에서 승리하거나 살아남으려면 빠른 발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역경에 처한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해 말하면서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정도로 신체 건강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왜 므비보셋이 스스로 걷지 못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가 이라였습니다. 사무엘하 4장 4절입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므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개되었더라. 다윗은 당시 최상의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금수저 중에 금수저였습니다. 그의 할아버지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고 그의 아버지는 세자였습니다. 할아버지 사울은 이스라엘 전체에서 가장 준수한 외모를 가졌고 다른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는 더 큰 8등신 또는 9등신이었습니다. 요즘 표현으로 하면 얼짱 또는 몸짱 아니 얼굴 천재와 몸매 천재를 동시에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아버지 요나단은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용맹함도 있었고 따뜻한 마음도 있었고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도 있었습니다. 만약 요나단이 사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면 아버지 사울보다 훨씬 더 훌륭한 왕이 되었을 것입니다. 므비보셋은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모든 상황이 바뀌고 말았습니다. 그의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숙적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크게 패하여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전쟁 이전까지 왕궁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었고 가장 풍요로운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쟁 이후로는 눈보라와 해오리 바람이 휘몰아치는 가장 위험한 장소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 한 신실한 유모가 므비보셋을 안고 도망을 쳤습니다. 그때 므비보셋의 나이가 불과 5살이었습니다. 그들이 도망을 가다가 유모가 므비보셋을 떨어뜨리는 바람에 그는 다리를 절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므비보셋은 왕자였고 마음껏 뛰고 달리던 건강한 아이였지만 이제는 피난민이 되었고 스스로 걸을 수 없는 장애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더 나아가 므비보셋은 두 다리를 모두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시바가 요나단의 아들이 다리를 저는 장애인이라 말했을 때 다윗의 질문과 시바의 답변이 이러하였습니다. 4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은 시바에게 그의 장애가 어느 정도인지 그가 도움을 받아야만 할 상황인지 묻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가 어디에 사는지만 물었습니다. 은혜는 대상이 은혜 받을 만한 행동을 했는지 안 했는지 묻지 않고 그냥 베풀어집니다. 로드바알은 목초지가 아닌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요나단의 아들은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황량한 들판에서 마길이라는 사람의 집에 얹혀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침내 다윗과 므비보셋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6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므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므비보셋은 자신을 당신의 종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이유는 다윗 왕이 두려웠기 때문일 것입니다. 현직 왕이 전직 왕의 가족을 찾는 것은 그 씨를 말리기 위함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한 므비보셋은 자신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8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죽은 개는 무가치함을 뜻합니다. 즉 자신은 이렇게 찾을 만한 가치가 전혀 없는 존재인데 이렇게 부르시니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는 의미입니다.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겨다닐 때 다윗은 엔게디 광야 동굴에서 사울왕의 겉옷 자락만 베고 굴에서 나와서 사울왕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때의 다윗의 심정과 지금 므비보셋의 심정이 동일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에게 므비보셋과의 만남은 참 감격적이었을 것입니다. 자신을 당연히 정적으로 여겨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따뜻한 보호자요 친구가 되어주었던 요나단의 아들을 17, 18년 만에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므비보셋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7절 상반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다윗과 므비보셋을 생각하면 오래전에 본 사극 태조 왕건의 한 장면이 떠오릅니다. 왕건은 궁의 왕의 신하로 있다가 역성혁명, 즉 왕이 부덕하여 민심을 잃으면 덕이 있는 다른 사람이 천명을 받아 왕조를 바꾸고 새로운 왕조를 세우는 일을 의미하는데 그 역성혁명으로 왕이 되었습니다. 왕건에게는 어린 시절 결혼을 약속한 연화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궁의 왕이 연화를 보고 마음에 들어하는 바람에 연화는 그만 궁의 왕과 결혼하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궁의 왕은 정신이 온전하지 못하여 자기 아내 연하를 죽이고 말았습니다. 왕건이 왕위에 오르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대신들과 회의를 하고 있는데 밖에서 아기 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왕건과 대신들이 밖으로 나가 보았더니 한 나인, 즉 궁녀가 아기를 안고 왕궁을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왕건이 누구의 아기냐라고 물었더니 패군 궁의 왕의 아기라고 했습니다. 신하들은 분노에 차서 패군의 아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죽여서 그 씨족을 멸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왕건은 대신들의 말을 듣지 않고 데리고 가서 잘 키우도록 하라라고 말했습니다. 신하들이 살려주자고 해도 왕건이 패군의 씨를 말려야 자기 후손이 왕이 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으며 죽이게 해야 할 것 같은데 왕건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 아기가 궁의 왕의 아기이기도 했지만 자신이 그렇게 사랑했고 또 자신을 그렇게 사랑했던 연하의 아기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므비보셋에게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7절을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므비보셋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 다윗은 그에게 할아버지 사울이 갖고 있던 밭을 전부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식사할 때마다 나와 함께 먹자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므비보셋을 아들로 생각하는 것 하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므비보셋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환대, 아주 따뜻한 환대를 받았고 그래서 매일 의미 있는 식탁을 대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우리를 영원한 식탁으로 초대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절입니다. 므비보셋은 우리의 자화상과도 같습니다. 그가 두 다리를 절었다고 하는 것은 그가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뜻합니다. 후에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쿠데타를 당해서 피난 갈 때 므비보셋도 함께 따라가고 싶었지만 아무도 그를 데려가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 수염도 깎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제 발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런 그를 불러서 그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다윗과 므비보셋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사무엘하 9장에 계속해서 강조되는 내용은 다윗이 므비보셋과 겸상했다는 것입니다. 므비보셋이 우리의 자화상이라고 한다면 다윗 왕은 우리 주님의 그림자와도 같습니다. 그 주님께서 2000년 전 오늘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본래 영원한 로드발, 영원한 황무지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런 우리를 거기에서 벗어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주님의 식탁에 초대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주님의 식탁에서 함께 먹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므비보셋과 식탁만 함께 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와 1년 365일 하루 24시간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성탄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 모두 주님께서 베푸시는 영원히 따뜻한 초대에 응하고 영원한 의미가 있는 식탁에 동참하십시다. 그때 우리는 영원한 배부름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의 의미는 새로워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인생에도 누군가를 따뜻하게 초대하고 삶을 나눈다면 우리가 맞는 성탄절은 날이 갈수록 따뜻한 절기, 의미가 더해지는 절기가 될 것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기도하시겠습니다. 므비보셋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인 것은 알고 있었을지라도 이전에 만난 적도 없었고 또 아버지 요나단과 다윗 왕이 언약을 맺었던 것도 몰랐기에 다윗 왕이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으로 하여금 므비보셋을 찾아내게 하셨습니다. 우리 인생도 본래 눈보라 속에서 길을 잃은 존재와 같았고 삶의 진창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했던 존재였습니다. 또한 로드발, 즉 황무지에서 쓰러져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고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개개인의 삶에 임해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식탁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성탄절을 맞아 주님께서 초대해 주신 식탁에서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을 바르게 그리고 제대로 알아가고 섬길 것을 결단합니다. 바라옵나니 우리의 믿음과 삶이 주님의 사랑과 생명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주님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매일 이 세상을 맑히고 밝히는 성탄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